테드 힐더브렌트 박사, 구약의 역사, 문화, 신화, 강의 18. 저작권 2020, 테드 힐데브란트. 저는 구약의 역사, 문화, 신학 수업에서 신명기의 어려운 율법과 여호수아서의 열이고 함락까지의 소개를 다루는 테드 힐더브렌트 박사입니다.
A.
퀴즈 미리 보기 0, 00-2, 26. 목요일에는 사무엘상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이 끝난 후 누군가 저에게 게트로스트인 저루살렘 과제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게트로스트인 저루살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로 미뤄보겠습니다. 오늘은 Get Lost in Jericho를 보여드리고 제리코로 가상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오늘 여리고로 갈래? 네, 우리는 여리고로 갈 거예요. 그것은 여리고로의 가상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유형의 기술은 예루살렘 모험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사무엘상과 시편 몇 편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Get Lost in 저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세요. 다음 주에 해당 작업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신명기를 가지고 씨름하게 될 또 다른 어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말씀을 구하고 오늘 논의할 내용에 대한 인도를 구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해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3000년 전에 한 민족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 내용을 녹음하셨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우리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3000년 전에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러 면에서 그 문화, 그 당시 만들어진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정말로 전혀 모릅니다. 최대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이 당신께 영광이 되고 당신의 놀라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
관용과 다양성의 아이러니 2시 27분 마이너스 6. 05. 오늘은 몇 가지 어려운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뼈를 흔들게 하는 신명기에 몇 가지 법칙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항상 어려운 시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대학생들을 지켜보고 다양성과 관용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다양성과 관용이 21세기의 두 가지 주요 윤리 원칙입니까? 다양성과 관용. 온갖 일을 참을 수 있나요? 사람. 뭐랄까. 옛날에는 정말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지요. 이제 한 남자가 여자와 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일어나고 영화에서도 일어나고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별거 아니야. 그러나 몇 년 전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사용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며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관용에 빠져 있지만 관용이 불관용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모든 강조가 실제로 불관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 학생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대학에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 학생들은 그것에 기분이 상했고 그들이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철거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미국 법원으로 가서 가톨릭 학교가 십자가상을 세울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까요? 이 사진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모스크에 가서 기분이 상했고 모스크에 십자가를 놓고 싶다고 말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너무 편협해졌고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3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질문, 우리 문화에는 지난 50년 동안 모든 종류의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3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3000년 전의 법률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이러니한 점은 21세기 미국인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그렇게 잔인했는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데도 너무 관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거기에 아이러니가 보이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늘날까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 여러분이 정말 똑똑해지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내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몇 가지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말해주실 것입니다. 이것.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법률 중 일부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뼈를 흔들게 하는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문화와 충돌하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충돌하며 우리가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충돌합니다.
C.
엄격한 법률. 전쟁 6시 6분 마이너스 17. 33. 그러한 법률 중 일부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의 개념을 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슈어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실제로 작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슈아는 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법칙에 따라 여리고 전투에 적합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20장 4절을 보면 전쟁법에 관한 전체 섹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계에는 전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제네바 협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공정하게 일을 수행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전쟁 포로를 보호합니까? 어쨌든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몇 가지 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위하여 내 대적을 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장들은 군대에게 이르기를 새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그를 집에 가게 해주세요. 즉, 집을 짓고 헌납하지 않고 아직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집에 가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법인가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집을 지었다면 머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들은 전투를 벌이러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가 정말로 그것에 빠져들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집을 짓고 거기 살거나 봉헌한 적이 없거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에 살라. 남들이 싸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베트남이라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트남 시절에는 학생들을 징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었고 당신은 번호를 얻었습니다. 제가 230년대였던 것 같아요. 즉, 230년대라면 징집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죠. 낮은 숫자를 받았다면 숫자가 10이라고 가정하면 당신은 역사였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징집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 당신은 결혼합니다. 결혼했다면 연기를 받았을 겁니다. 내 생각엔 그 일을 한 사람이 딕 체니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딕 체니를 다스베이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는 내 영웅 중 한 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면전을 조금이라도 알려면 체니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디어 문화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기에는 훌륭한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면 연기를 받고 두 번째 규칙이 나타납니다. 결혼 면제가 있다고 하네요. 당신이 여자와 약혼했고 그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어떤 남자가 전쟁에 나가고 그의 머리가 집에 있는 그의 아내 위에 있다면 그의 머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960에서 70년대 미국에서도 결혼한 사람에게 유예가 있었나요? 당신은 연기를 받았습니다. 이 법칙이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꽤 잘 들어맞습니다. 모든 전쟁법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화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평화의 기회를 주라는 것뿐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70년대의 오래된 노래 Give Peace a Chance를 부르며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어떤 성을 치러 올라오거든 그 백성에게 샬롬, 평화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도시를 공격하러 올 때 도시에 샬롬 평화를 제공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받아들여 성문을 열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여 강제 노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일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나무를 자르고 물을 운반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시를 살려줍니다. 이것은 다시 좋은 일입니다. 평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알다시피 그들은 도시에 와서 안녕, 평화 자기, 평화, 나와라 오라고 말합니다. 녹음된 적이 없습니다. 녹음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요점은 그들이 실제로 행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행하지 않은 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미국에는 누구도 지키지 않는 법이 있나요? 네. 고개를 저으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들은 정부조차 우리가 이러한 법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법률이 있고 정부는 우리가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의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쉬운 것인데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헤렘, 허렘, 이라고 불리는 원리이고 이것은 2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사 형태는 하람이다. 이제 허렘. 발음 허렘은 단단한 H입니다. 허렘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뒤로 돌아가서 실제로 주님께 헌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여호와께 바친 방법은 그것을 불태워서 그 성 안에 있는 남자, 여자, 어린이, 짐승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해서 도시 전체, 즉 남자, 여자, 어린이를 파괴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런 짓을 한 도시 중 하나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여리고. 여리고에서 누군가를 살려줬나요? 그렇습니다. 기생 나압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 성읍에 사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 원칙은 미국인인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소여, 저들이 거기 들어가서 남자, 여자, 어린이 모두를 죽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남자, 여자, 어린이, 동물을 여호와께 바치고 불살랐습니까? 칼에 의해 다양한 것들이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군인들이 아기를 죽이고 마을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솔직한 진실은 이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약간 괴롭게 하고 나는 특정한 것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정말 가혹합니다. 미국이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었나요? 실제로 우리는 폭탄을 투하했고 그 폭탄으로 인해 남자, 여자, 어린이, 동물이 모두 죽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21세기 미국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들은 잔인한 야만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남자, 여자, 어린이, 동물 등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폭탄을 투하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이것에 대한 정당화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당신이 미국에 있을 때, 그리고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평화와 사랑 같은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거기로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아카데미에 앉아서 그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해야 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학문적 입장의 오만함을 보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총을 꺼내 실제로 누군가에게 구슬을 씌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문적 오만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낸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문화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는 그것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400년을 기다렸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문화에 대한 심판으로 이 일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문화를 심판하시는가? 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제 그분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던가요? 유아가 죽으면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즉, 나는 유한한 인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을 수 있는가? 나는 방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나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만 인생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살해된 이 아기들이 천국에 가서 상황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것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뿐입니다. 물러서야 할 특정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머리를 깨뜨리고 싶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법칙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당신의 작고 귀여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종류의 법은 그것에 대해 당신의 머리를 깨뜨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는 안 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때때로 나에게 정말 가까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관리하시는 이유와 방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죽음 저편에서 정의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해 실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렘 법칙은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바쳐지고 여호와께 불살라지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와 아이와 하솔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 성읍에 그런 일을 했으니 큰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에게, 특히 21세기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실제로 그것을 볼 때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자슈아는 실제로 그것을 구현했습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강간법 17시 34분 마이너스 20. 07. 우리 뼈를 덜덜 떨게 만드는 다른 법률로는 강간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22장 23절의 강간에 관한 몇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서에서는 도시에서의 강간과 들에서의 강간을 구별합니다. 이런 강간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는 그런 말을 듣나요? 그는 아니요, 합의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버전은 합의된 것이고 그녀의 버전은 합의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최근에 IMF에서 나온 이 사람이 프랑스 공직에 출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프랑스의 한자리에 출마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이 여성은 청소부였는데 그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에 있는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선거는 프랑스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치러진 직후 여성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든 혐의를 취하했습니다. 좀 수상한 것 같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복잡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혐의가 취소되면 이 냄새가 비린내가 나나요? 그는 선거에 갈 수 없고 당신은 이것에 대해 궁금해할 뿐입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그들은 도시에서 여성이 강간당하면 소리를 지르는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와서 그녀를 도와줍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강간을 당할 경우 비명을 지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국내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으므로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원하는 만큼 비명을 지를 수 있지만 그녀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잘한다고 말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녀가 현장에 있으면 동의하지 않기 위해 비명을 지르도록 요구되며 기본적으로 그녀는 위반됩니다. 물론 나중에 DNA 검사만 하면 거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DNA 검사가 없었습니다. 내 말은 이런 종류의 법의학적인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1.
사형 20시 8분 마이너스 23, 33. 그들은 이러한 사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위해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사형제도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매사추세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텍사스나 플로리다와 같은 곳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상황에 따라 그것에 겁을 먹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신명기 13장 10절의 거짓 선지자이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예언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대개 죽였습니까? 아니면 박수를 보냈습니까? 네, 그들은 대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대개는 거짓 선지자들이 축하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평화와 사랑과 화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참 선지자들은 살해당했는가? 그렇다면 제가 말하려는 것은 신명기의 율법이 말한 것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실천한 것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과 실행되는 사항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게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사형법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우상 숭배자였던 왕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므낫세와 솔로몬입니다. 므낫세 또는 므낫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습니까? 그들의 왕들 중 일부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서 그다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반역하는 아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힐데브란트 당신은 죽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항적인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여, 부모를 거역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냐? 그런데 우리 문화는 부모에 대한 반항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부모는 바보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이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말은 너희 부모님 중 상당수는 냄새나는 아이폰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말하는 것은 페이스북이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어쨌든 나는 거기서 선을 넘었다. 사실 일부러 그랬어요. 내 아이들은 나에게 페이스북을 하지 말라고 말했고 나는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F
같이 진술로서의 법에 관하여 23시 34분 마이너스 27, 37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형 제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사위에게 물어보니 실제로는 시카고 대학 변호사입니다. 그는 시카고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헤리티지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싱크탱크이고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대법원 사람들 중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의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을 알고 법을 가르친 사람이군요. 클리블랜드에 있는 그 학교는 뭐죠? 케이스 웨스턴 같은 학교죠. 어쨌든 그는 케이스 웨스턴에서 가르쳤고 다른 학교에서도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러한 사형법에 대해 물었고 나는 반항적인 아들에 대한 이러한 사형법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혼하는 처녀가 아닌 사람이 거룩한 소여, 우리 문화의 절반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로버트가 나에게 말한 것은 정말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많은 경우 법률 코드가 반드시 실제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코드 자체가 일련의 규칙을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즉, 그들은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며 가치를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아들아, 그것이 제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십계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게 사회의 기본 중 하나인가요?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치와 그분이 어떤 것에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하시는지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움이 되셨나요? 거기에 스위치가 보이시나요? 이것이 당신이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대 이것이 주입되고 있는 일련의 가치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법의 경우 특정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도움이 되며 약 80% 또는 70%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지만 도움이 되네요. 헤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시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라버트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법 집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니요. 법 자체는 사회적 가치를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문화의 핵심에 꼭 필요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각 문화마다 법률이 있다는 것은 법률이 법률 서적에 있는 방식대로 시행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무시하는지 명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결국 하는 일은 법은 가치 신호이며 그것이 단지 도덕적인 법적 코드가 아니라 가치를 신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도덕적인 법적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로버트가 한 일은 나를 사회적 가치로 되돌려 놓았던 것이 두렵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헤너도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당신을 괴롭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그것을 법적 코드로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이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방법은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꼭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것에 관해 큰 토론을 했을 때까지 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G.
넥스텔리언이즈. 눈에는 눈 27, 38대 33, 18. 자, 또 다른 어려운 법은 절단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친숙한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넥스텔리언이즈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그는 당신의 이를 펀치합니다. 당신은 그의 이빨을 펀치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우리 모두 이가 없어지겠죠? 그게 어떻게 정의인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글쎄요, 정의인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이 법이 말하려는 것은 형벌은 범죄와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제 특정 문화, 즉 함무라비 법정과 일부 다른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군가의 일을 부러뜨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왕이라면 그는 그의 일을 부러뜨린 것에 대해 당신의 머리를 떼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과민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는 이로, 당신이 입힌 피해는 당신이 받는 처벌입니다. 그것은 동일해야 합니다. 과민 반응을 해서 내가 왕인데 그가 내 일을 부러뜨렸고 머리를 떼어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일부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과잉 반응이 일반적입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면 누구에게 그 일을 했는지에 따라 총체적인 과잉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범죄와 처벌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제로 사람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복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본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면 그 사람은 더욱 강하고 가혹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강하고 더 가혹하게 반응하고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해졌듯이 형벌은 범죄에 상응해야 합니다. 이것의 또 다른 점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것을 보고 있었는데 꽤 흥미로웠습니다. 세븐일레븐 매장을 털러 찾아온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총을 갖고 있고 72세 된 할머니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은 새벽 1시에 할머니가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가게를 털러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이 솔직한 진실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 스캐너 물건을 잡고 이 남자가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이 남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훔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러고 있어요. 카메라에 다 담겨 있어서 제일 웃긴다. 그 사람이 이 남자를 때리고 있어요. 그 남자는 물건을 훔치고 가게에서 뛰쳐나갑니다. 이제 그가 미국에서 잡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100달러를 훔쳤고 할머니에게서 머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이겼다.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와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가 100달러를 훔쳤고 그는 팔 밑에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장강도죄로 감옥에 갇히게 될까요? 나는 그가 감옥에 갇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처벌을 위해 사람들을 감금합니까? 미국에는 감옥에 몇 명이 있습니까? 2억인가 3억인가? 200만이라는 숫자가 내 머릿속에 맴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 것 같아요. 200만 명이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그건 그렇고, 사람들을 투옥시키는데 미국이 실제로 많은 돈을 소비합니까? 누군가를 1년 동안 투옥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이상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당신이 캘리포니아 출신이라면 캘리포니아 출신은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출신이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리에 풀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고대에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대에도 감옥이 있었나요? 왕들은 감옥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극소수였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왕만이 그런 감옥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장강도가 베들레헴의 세븐일레븐을 털러 들어왔다면 그 사람을 가둘 감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즉, 감옥이 없으면 즉시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도소 중 일부에서도 즉시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남자가 누군가에게서 물건을 훔치면 실제로 다시 돌아가서 훔친 사람을 만나서 훔친 금액의 두 배, 그 사람에게서 훔친 금액의 두 배, 세 배, 네 배를 갚아야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실제로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로 좋은 일입니까?
예.
이제 보니 매도프와 같은 주요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찢어버린 사람들을 마주해야 했고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뭔가를 훔쳤을 때 20%로 갚아야 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옥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당신의 손이 파괴된다면 당신도 그 사람의 손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즉각적인 정의가 적용됩니다. 감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를 다르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아쉬.
일보다 처제 33, 19대 35, 00. 여기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다처제입니다. 성경에는 일부다처제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어 한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잠깐만요, 여기서 성경이 일부다처제를 승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21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에 대한 법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다처제를 승인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일부다처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나엘과 레아와 함께 있는 야곱, 비라, 여종 등 이 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어느 아내를 보호하는가? 보호가 필요한 아내는 누구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그래서 이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에게 아내가 두 명 있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는 그녀를 먹여야 하고 잘 대해주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이들도 상속의 일부를 받습니다. 당신은 상속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이 법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보호하는가? 이게 좋은 일인가? 글쎄요, 가장 좋은 점은 일부다처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다처제가 있고 그 문화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부다처제의 법칙입니다.
I
노예법 35, 01-37, 45. 이것도 비슷합니다. 노예제도, 15장 12절. 그러면 동족 히브리인이 자기를 팔아 6년 동안 섬기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유로워진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노예 제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승인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식 노예 제도인가요? 저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배에 태워 여기로 끌고 오면 평생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건가요?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가 7년째가 되면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팔겠습니까? 빚,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을 빚진 노예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파산이라고 부를까요? 즉, 이 사람은 파산하여 가족을 먹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기근이 있었나요? 기근이 들었을 때 식료품점으로 달려갈 수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가족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자에게 자신을 팔고 그가 농작물을 수확하도록 도운 다음 무엇을 얻습니까? 가족을 위해 음식을 얻으면 가족을 먹일 수 있습니다. 6년 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예 제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노예를 보호합니다. 이게 어려운 법인가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는 우리 문화와 다른 걸까요? 예, 하지만 그들은 이를 다르게 하고 당연히 틀렸습니다. 거기에 아이러니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이러니한 점은 21세기의 작은 PC 세계에 맞지 않으면 우리 문화가 얼마나 비판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학생들이 점점 더 조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한 학생에게 구약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은 아기를 죽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 이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현실의 삶과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고 사물을 보는 미국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G
동물 37, 46대 41, 51 이제 동물 치료는 정말 흥미로운 또 다른 주제입니다. 신명기에는 실제로 동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동물에 관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법은 고양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고양이 농담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특정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22장 10절이 그 예입니다. 실제로 동물 관련 법률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와 당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고 쟁기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소와 당나귀를 함께 가지고 쟁기질하지 말라고 합니까? 소는 몸집이 큰 동물인가요? 정말 힘이 센 동물이기 때문에 소가 쟁기를 잘 끌 수 있을까요? 당나귀는 무엇입니까? 조금 마른 동물. 당나귀는 타기에는 좋지만 소에 비해 쟁기질에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나귀와 소를 합치면 그것이 당나귀에게 진짜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그것은 소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나귀가 타고 있는 동안 소는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와 당나귀에게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동물에게도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나오나요? 신약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와 당나귀의 법칙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등한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그는 이 법칙을 그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당나귀와 소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두 동물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 상황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법칙인 25장 4절로 가십시오. 신명기 25장 4절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곡식 줄기를 가져다가 밀을 베어서 깔고 소는 그 위를 돌아다닙니다. 이제 그가 그 위를 돌아다닐 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의 발은 곡식을 으깬다. 커널 주변에는 이러한 껍질이 있는데 커널은 단단하고 껍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가 그 위를 걸어가며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사람들이 곡식을 공중에 던지면 겨가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은 소이다. 여러분, 검은 호두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검은 호두를 얻으면 차도에 놓고 그 위로 차를 운전하면 자동으로 검은 호두가 벗겨집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손으로 하게 해서 손이 검게 물들어 매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를 운전하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소 같았는데 꼭 소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나요? 응, 탱크에 휘발유를 넣어야 해. 이것은 소에게 먹이를 준다는 뜻인가요? 소가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하고 소가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하면 곡식의 일부를 스스로 얻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소가 모든 일을 하고 음식의 일부를 얻는 것은 소에게 공평한 일입니다. 즉, 동물이 있는데 동물을 돌봐야 합니까? 법적으로 동물을 돌보아야 합니까? 예, 그들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면 그들도 그 일의 일부를 스스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동물들도 성경에 나오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년 전에 나는 한 여인이 신명기의 동물법에 관해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동물에 관한 이 모든 법률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끔찍한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매우 높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물과 동물 치료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동물법이 있습니다.
K.
이스라엘과 교회 41, 52 대 47, 15. 다음은 교회와 이스라엘에 관한 몇 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입니다. 국가의 살인에 관한 법이 필요한가? 국가의 절도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가요? 국가의 강간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가? 교회는 국가인가? 교회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지 않으며 민사적 의미의 법원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국가주의적인 법률이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교회는 모임이나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제가 보는 기본 사항 중 하나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들 법률 중 많은 부분에서 3000년 전 그들의 문화는 우리 문화와 매우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이 법을 어떻게 꺼내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신약에서도 적용했습니까?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그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적용됩니까?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당신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 일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해 일하면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을 찾으십시오. 이혼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법과 문화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승인하시는가? 아닙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서로를 죽일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방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테네시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자신이 탄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있어서 12게이지 산탄총을 받았다고 말했고 그 남자는 침대에 있었습니다. 뱀뱀, 그녀가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로 그가 침대에 있는 동안 이 남자의 등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는 갈등이 있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혼을 승인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화합의 장소여야 할까요? 예,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죽일 것입니다. 소음이 그렇게 커지면 이혼하도록 허용하십시오.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가 이혼을 좋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근본 원칙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법은 같이 신호이며 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승인하시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보다 처제 상황에서 아내가 두 명이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편을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신명기에는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것이 법적 요구사항보다 더 가치 있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이를 수행해야 하며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나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가치관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감옥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감옥에 가는 것보다 즉각적인 정의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에서 3년, 4에서 5년,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약을 먹고 끝내는 것이 더 나을까요? 따라서 정의가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해 생각해야 하며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공정하거나 인도적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뼈를 덜컥거리게 하는 것들 중 일부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이것들 중 일부를 보고와 생각할 것이 많다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L.
구약과 변화 47, 16대 48, 54. 때로는 성경 자체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햄을 먹었나요? 랍스터를 먹기로 한 걸까요? 메기를 먹기 위해서였나요? 구약에서는 코셔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코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더 이상 코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베드로가 일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으라는 말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이니 이방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방인들은 모두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것 중 일부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환이 있으므로 발달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꽤 어려운 일이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해결한 한 가지는 그것이 신명기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놀라운 책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고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 갱신서입니다. 그는 그것을 요약하고 미래의 이스라엘을 위한 기관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큰 일인이라 M 여호수아서 소개 48, 55대 51, 09.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조슈아에게 가서 지도를 잔뜩 가지고 이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단강이 되고 저는 사해가 되고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은 지중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강의실의 지리를 설정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의 승리,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전쟁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리더의 성격과 전환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리더십의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은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이다. 리더십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 지도자에게 충성할 것인가? 새 지도자는 이전 지도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 아니요. 그런데 조슈아가 되고 싶나요? 모세는 사람이었는가? 그는 성경 다섯 권을 썼고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와서 모세의 입장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 신발을 신어보시겠습니까? 그거 큰 신발이에요. 조슈아에게는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리더십의 전환이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런 내용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홍해를 가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으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여호수아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영웅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말하자면 지도자가 되실 것이며 모세를 통해 인도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 전환의 초점은 주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N
리더의 격려의 필요성 51, 10대 53, 08 리더들이 정말 실망할 때가 있나요? 모세, 사람 모세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것이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화가 나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지도자들은 실제로 실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가는 애가를 기록하는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여기가 좀 웃기네요. 제 생각엔 이것이 우리의 다음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내 평생에 여호수아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말인가요?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슈아가 이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약간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구절로 내려가면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매우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에게는 약간의 격려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격려를 주시고 그가 그의 백성을 인도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비교 53, 공고 마이너스 56, 27차. 사람들은 이전 지도자와 새 지도자를 비교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그를 예전 목사님과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더 좋고, 이 사람은 더 나빠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냈고,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고, 이것은 새로운 다른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이러한 비교를 설정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사역 초기에 물을 갈라 놓았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쪼개지는 않았지만 물이 줄어들고 그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홍해나 갈대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도 물을 건너려고 했고 4장 14절에는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적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의 대적들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가 창을 들고 창을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겼고 그의 손이 피곤해지고 그의 창이 내려가서 그들이 졌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듭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잡고 있는데 곧 피곤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창을 거기에 고정시키기 위해 모세의 손 아래에 돌을 지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전투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추측해 보세요. 창을 들고 그들은 그날 승리합니다.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창을 들고 승리를 쟁취하세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모세는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 단창을 들고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모세의 승리가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승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둘을 비교하기 위해 나란히 놓아두었는데 거기서 평행하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것도 정말 깔끔한데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불타는 덤불 속에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다가와서 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가가자 여호와의 천사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신발을 벗으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요 말하는 떨기나무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올라오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으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다가가서 두 사람 모두 거룩한 땅에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초계장들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평행이 그려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P.
온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 56, 28대 58, 43. 자, 여기에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독특한 시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인이고 모두가 함께 있던 촉이 미국과 비슷합니다. 조지 와이필드가 해안을 오가는 것을 보면 와이필드가 한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조지아에 있는 고아원의 지원과 함께 13개 식민지를 연결한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사람들은 조지아 사람들에게 기부했고 코네티컷 사람들은 조지아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로 갔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것은 조지 와이필드가 줄을 함께 연결하여 동부 해안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당신 도 이스라엘에 대해 초기에 이와 같은 유형의 일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전쟁에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남북을 분열시켰습니다. 트랜스요르단에 두 지파 반이 있었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단에 정착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지파들은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우리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서 너희들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강을 건널 때 얼마나 많은 돌을 주워 올리느냐고 말했습니다. 12개의 돌은 12 지파를 상징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 싸워 이 땅을 차지해야 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집에 돌아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금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싸우러 나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을 돕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Q.
여리고에 의해 58, 44 대 60, 05.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지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큰 문제입니까? 학교에서 부르던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 적합하다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어쩌면 교회에서는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이제 공립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준종교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온갖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런 문화에 겁을 먹습니다. 용인. 여리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포츠를 할 때 시즌 첫 경기가 중요한가요? 첫 번째 게임 종류는 테너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리고에서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그들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시즌 첫 경기다. 위치는 어디인가요?
R.
지도, 지리조사, 60, 06-65, 30.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 지도와 관련하여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이 삼벽이 보이나요? 내려오고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삼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구조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두 대륙판이 있고 두 판이 바로 여기서 만납니다. 일어난 일은 접시가 떨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기본적으로 해수면 아래 1270피트, 즉 해수면 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이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은 다 염해나 사해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증발하고 잔여물이 남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33%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두 개의 판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곡, 즉 리프트 밸리에 있으므로 여기를 가로질러 20마일이 있습니다. 이 두 판이 분리된 곳 사이에 협곡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이를 지나 엘라반까지 내려가 홍해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이어집니다. 이 두 개의 판이 분리되면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여기 느보산에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곳 느보산에서 죽을 예정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여리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협곡에 있습니까? 아니면 산에 있습니까? 그것은 협곡에 있고 해수면 아래 약 800피트에 있습니다. 협곡은 더울까요? 데스밸리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협곡 안은 더울까요? 엄청나게 더울까요? 여름에는 항상 120이 내려갑니다. 여리고에는 물이 나오는 거대한 샘이 있는데 제 생각엔 한 시간이나 하루에 만 갤런의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모든 물을 펌핑합니다. 질문저 아래 사막이 정말 더울 때 물이 필요한가요? 그럼 이곳이 정말 중요한 곳이 될까요? 너희가 광야를 건너 여기 여리고에서 물을 기른 다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런데 사해 꼭대기에서 여리고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3-4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나는 그녀의 일을 몇 가지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요르단의 킹즈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라비아, 향신료 루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향료 무역을 할 때 왕의 고속도로를 따라 여행하곤 했습니다. 이건 너희들 1번 국도와 같다. 1번 국도는 북미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루트 1, 그것은 주요 고속도로입니다. 요르단 강 동쪽 트랜스요르단에 있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다음 해안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해안에 있는 이것은 아어티와 같습니다.
95.
아어티를 하시나요? 95. 해안 위아래로. 뉴욕시로 내려갑니다. 항상 뉴욕시를 돌아보세요. 아어티가 있습니다. 95 올라갑니다. 이 길은 해안 고속도로 또는 비아마리스, 바다의 길라고 불립니다. 이집트에 물건이 있고 그것을 운송하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해안도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어티와 같습니다. 95 이것은 아어티와 같습니다.
1.
아어티 양식은 어떻게 봤나요? 1부터 아어티까지 95 또는 아어티, 95에서 아어티, 1. 제리코. 여기를 건너갈 수 있나요? 사해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곳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건너고 싶나요? 아니요. 여기를 건너고 싶지는 않습니다. 온통 사막입니다. 당신은 여기로 와서 다른 사람을 잡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여리고는 무역로로 갈 예정입니까? 그런데 여긴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이에요. 여리고는 주요 동서 무역로에 있습니다. 남북이 아닌 동서 무역로로 두 개의 NS 고속도로를 연결합니다. 거의 H와 같습니다. 여기를 건너는 사람은 누구나 여리고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이곳이 사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위성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버튼 몇 개를 누르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느보산이 있고 이곳은 모세가 죽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위에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사해로 흘러내리는 어두운 지역, 요단강이 보이시나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칠 것이다. 여리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는 그곳 절벽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해와 몇 마일 떨어진 북쪽에 있습니다. 볼 수 있나요? 사해 두루마리인 쿰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 지역과 사해의 북서쪽 모퉁이에서 발견됩니다.
S
가상 여리고 파노라마 65, 31대 75, 공공차, 여리고로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해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당신을 여리고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면이 더 좋아 보이도록 해상도를 일부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여리고로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 여리고에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텔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텔은 문명의 덩어리이며 층층이 케이크처럼 문명이 층층이 쌓인 것입니다. 볼 수 있나요? 이곳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것을 여리고의 텔이라 부른다. 이 층은 문명의 층위인가? 기원전 8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이 시작되었을 때는 지상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지상에 있지 않고 높이가 약 75피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사람들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는데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이제 나는 여리고를 탐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은 현재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게트 로스트인 저루살렘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산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쨌든 탐험하러 갑시다. 지도에서 이 지점을 노려보하면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로 가서 구경해 봅시다. 이제 측면에서 본 여리고, 제리코를 볼 수 있으며 시프트 키를 사용하면 실제로 확대할 수 있는데 이는 꽤 편리합니다. 그러면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그렇게 가서 여리고 성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곤돌라 차량 중 하나가 있고 절벽 위로 바로 올라갑니다. 몇 달러만 내면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유혹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유혹의 산을 보여주고 조금 뒤로 물러나 보자. 거기 우리 차가 있다. 조금 뒤로 물러나서 여기저기 저 산이 보이나요? 저 절벽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는 거 보이시죠? 요새처럼 보이지만 수도원이다. 거기에는 승려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유혹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이 그들이 예수를 데려갔다고 하는 곳입니다. 사탄이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승려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혹의 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나는 이 절벽에 올라가서 이 절벽 뒤에 사막을 가로질러 약 20마일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본으로 가는 사막의 아이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예리코로 돌아가자.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아래가 어떤지 볼 수 있습니다. 꽤 사막인가요? 저 아래에 그들의 집이 보입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봐, 조심하세요. 현기증이 나는 사람이 있나요? 여리고 꼭대기로 가자. 우리가 참호를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파낸 곳을 실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그들이 파낸 곳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화상층에 대해 말씀해 주셨나요? 화상층이 있습니다. 화상층 보이시죠? 실제로 보면 폭이 약 6인치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에 의해 흙이 검게 물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화상층이라고 합니다. 거절하면 여리고로 올라가는 성벽이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볼 수 있나요? 고고학자는 도랑을 파고 통과하여 파고 이 도랑에서 파낸 모든 물질을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참호 스타일 굴착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일인들이 1933년에 사용한 오래된 기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로 돌아가서 올려다보면 여기에 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벽이 초기 청동기였는지, 후기 청동기였는지, 아니면 청동이 없었는지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캐니언의 입장을 취하면 그들은 벽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방금 한 여성이 이것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었고 그녀는 성경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세가 1200년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에 성벽이 없었다고 고고학적으로 말합니다. 성벽이 없었으므로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화와 전설일 뿐이며 고고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이 사이트에서 브라이언트 우드가 성경이 옳았다고 말한 연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고고학은 항상 똑같나요? 아니면 10년, 20년마다 마음이 바뀌나요? 이것이 바로 거기 벽의 일부 예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또 있어요. 이제 내가 회전하면 화살표로 바뀌는 것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바뀌면 그곳을 클릭할 수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벽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속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나타나서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이쪽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탑인 거 보이시죠? 신석기 시대탑이라고 불리는 이 탑은 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까? 정말 오래되었고 주로 물의 샘 때문입니다. 여기 정말 오래된 탑이 있습니다. 여기 돌이 어떻게 진흙 벽돌로 만들어졌는지 조금 보이시나요? 그들은 진흙 벽돌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흙 벽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가자.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셨나요? 주위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축소하고 싶으면 시프트 키를 누르고 확대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다시 축소됩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실제로 관광객이라면 이것이 보일 것입니다. 저기 전선 보이시나요? 뉴욕의 산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심한가요? 걸어야 하고, 걸어서 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일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웃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는 웃고 있다. 당신은 그가 행복한 낙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코가 꽉 차 있는 게 보이나요? 당신은 힐데브란트,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많은 낙타의 경우 콧구멍이 찢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것은 동물 학대입니다. 낙타의 코가 잘린 경우가 많나요? 저기 사람들은 낙타에게 정말 잔인해요. 그런데 낙타도 정말 짜증나나요? 일종의 양방향 거리입니다. 코를 보면 이 낙타가 얼마나 잘 보살핌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해서 아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산에 있던 남자는 그녀를 위로 올려줬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을 뿐이고 그게 내가 지불한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유혹 레스토랑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유혹을 받으셨던 유혹의 산입니다. 여기가 제리코인데 누군가 제게 정말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웨슬리는 최근에 거기에 가봤지만 지금은 이 호텔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텔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정말 슬프다. 저것이 여리고, 제리코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은 예루살렘을 갖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탐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평소의 결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T
나압과 여리고 75, 01-83, 58 돌아갑니다. 우리는 창녀 라합과 그녀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나압에 관한 첫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여리고의 창녀입니다. 그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몰래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특히 여리고를 살펴라. 그래서 그들은 가서 나압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그들은 왜 가나안 창녀의 집에 갔을까요? 들어오고 나가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을까요? 당신이 스파이라면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 여자는 가나안 창녀이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나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러나 그 여자는 두 남자를 데려다가 숨겼습니다. 그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왔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그거 완전 거짓말인가요? 그 사람들이 두 마디 말만 하면 그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유대인이고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누구나 정확히 알 수 있는 변증법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나는 보스턴에 가서 차를 데리러 갈 거예요. 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자마자 아, 또는 좋은 생각이 났어라고요. 질문. 제가 아이디어라고 말하면 제가 보스턴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심지어 네로에 알을 넣어서 너무 짜증나서 발음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놀러 올 거야 라고 말한다면요. 이제 나는 메이슨 딕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 아내는 우리가 테네시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항상 나에게 정말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편안해요. 하지만 이건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어서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진짜 영어 전공자인데 영어를 제대로 합니다. 나압은 두 정탐꾼을 숨긴 다음 왕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거 정말 멋지다. 그녀는 그들은 여기에 있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쫓아가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기러기 추적해 보냅니다. 그런데 나압은 왕의 신하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집트의 산파들. 지하실에 유대인이 있나요? 아니, 그쪽으로 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압을 인정하실까요?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압. 나압은 하느님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녀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창녀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속하게 됩니까? 예수. 마태복음 한 장에서 족보를 따라 내려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서 메시아 계보에 있는 가나안 창녀 나압을 찾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농구에서 페이크를 던질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서도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 상황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장군들은 서로를 속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속이고 그걸로 도망가나요? 그녀는 그걸로 도망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장 아래에는 놀라운 진술이 있습니다. 나압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정탐꾼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안다. 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함을 주목하라. 그리고 당신에 대한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말리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바로 여리고로 가져갔을까요? 건너가면 그녀가 이 가게를 알까요? 그녀는 스파이들에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홍해를 건너는 일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당신의 야훼께서 홍해를 말리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주께서 진멸하셨나이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았고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용기를 잃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서 얻은 것보다 더 나은 진술입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가족을 선대하겠다고 야훼를 두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나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당신도 나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넥스텔리언이즈. 하나님께서는 창녀 라합을 살려주십니까? 그녀는 남자들을 창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들은 창문에 작은 빨간 줄을 묶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당신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벽이 무너지면 누구의 집이 남아있는지 추측하고 누가 살아남을지 추측해 보세요. 라합. 그녀는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지고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놀라운 여성입니다. 이제 지리를 모르면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나가서 야, 나 태권도도 알고 브라질리언 주도 알아라고 말하나요? 지트수, 내가 널 데려갈 수 있어 아니면 전쟁에서 여자가 남자를 능가하나요? 그들은 그들을 능가합니다. 못, 망치, 말뚝을 가진 여성을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는 일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여자는 여리고 계곡 아래에 있어요. 적들에게 쫓길 때 보통 어떤 방향으로 가나요? 제가 어렸을 때 갱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흡연자와 술꾼이었고 다른 그룹은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쫓기 시작했는데 쫓기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나요? 항상 집으로 도망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탐꾼들은 도시에서 나가면 자연스럽게 느보산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쪽 방향으로 달려가면 누구와 마주치게 될까요? 왕의 부하들이 요단강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녀는 요단강으로 달려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붙잡힐 것이라고 말한다. 대신에 달리십시오. 그들이 달리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서쪽 산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이 산에 오르고 그 산에 앉아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앉아있을 때 왕의 부하들이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은 그들 주위를 뛰어다니는 것이고 당신은 모두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현명하고 좋은 조언일까요? 그녀는 정말 영리하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고 이들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그것이 그녀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꽤 멋진 여자였고 영웅이었습니다.
5.
요단강을 건너다 83. 59-89. 21.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강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춥고 차갑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요단강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나이아가라 강에서 자랐습니다. 나이아가라 강은 진짜 강인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본 사람 있나요? 폭은 약 1마일이고 진짜 강이에요. 나는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요단강으로 올라갑니다. 요르단강의 평균 폭은 60피트, 깊이는 3피트입니다. 질문,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게 강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게울이라고 부릅니다. 제 장인어른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를 방문하러 오셨고,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저에게 화를 내며 요단강을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전역을 가봤지만 요단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저는 당신을 거기로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낭비야, 마치 우주 크릭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좋아요. 어느 날 밤 거기로 내려가자. 그래서 밤에 차를 몰고 가서 요르단강에 불을 비췄더니 그는 나에게 화를 내며 그건 강이 아니야. 저건 관계수로야 라고 말하더군요. 사실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요단강의 너비가 60피트이고 깊이가 3피트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큰 문제입니까? 당신에게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언제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길갈에 도착하면 저편에서 무엇을 축하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봄인가요? 부활절 무렵인가요? 봄철, 장마철이 지나 홍수가 나는 요단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홍수 단계의 요르단강의 폭은 1마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강을 건넜습니까? 정탐꾼들은 스스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홍수 단계에서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도 사람들이 익사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파이들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실까? 예,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기적이었는가? 아니면 자연적인 원인이었는가? 3장 15절과 16절에서 요단강과 건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물이 쌓여 있었고 양쪽에는 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너갈 때 좌우에 홍해가 쌓였으나 요단강은 그렇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단강은 추수기간 내내 범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봄 추수 때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그 발이 물가에 닿자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그치니라.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물이 벽처럼 쌓였나요? 아니면 상류에서 흘러내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마을의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그들이 건넌 곳에서 북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 요르단 강이 협곡을 통과합니다. 그 협곡 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두 번이나 무너졌습니다. 협곡 벽이 무너져 댐을 형성하고 요단강을 막았습니다. 1927년에 그러한 붕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녹음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협곡벽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아담에서 물이 멈췄다 고 쓰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협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기적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두 번, 즉 2000년에 두 번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발을 담그니 갑자기 물이 내려가느니라.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타이밍의 기적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었고, 여기서는 아담에게 물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협곡벽이 무너지는 것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 질문 협곡이 무너지면 댐이 생기고 물이 역류하고 댐에 점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결국 폭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댐으로 모래성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물을 충분히 얻으면 물이 터져 모든 것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협곡이 무너지는 것을 이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다음에는 12개의 돌을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구약의 역사, 문학, 신학 수업에서 신명기의 어려운 율법과 여호수아서의 열이고 함락까지의 소개를 다루는 테드 힐더브렌트 박사입니다. 커리 발머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테드 힐더브렌트 2.